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의 운반 과정과 성전 봉헌식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언약궤는 시온산에 있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광야에서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베델에도 있었고 실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수중으로 넘어갔지만 언약궤가 머문 성읍마다 독종과 사망의 재앙이 내리자 결국 이스라엘로 반환되어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윗성에 있었지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나니 모리아산에 새로 지은 성전에 두고자 하여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한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은 직선거리로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옮기고자 한다면 금방 옮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집을 잘 지어놓고 주인이 입주하듯이 정성껏 준비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기 위하여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게 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의 힘으로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 가축의 감독자들, 내시, 장사,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집하여 성전 건축을 운운하였으며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헌금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동참한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일들로 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옮겨질 때는 에다니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합니다.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은 불월, 즉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7월에 옮깁니다. 완공 후에 11개월 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기록된 7월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7월 15일에 초막절을 시작하여 이래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즉 텐트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을 통하여 이전에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였지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초막절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고 성전 봉헌식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후에도 여호와의 다스리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에 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 지냄을 보여주는데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서 이전에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며 이것을 기뻐하기 위하여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함으로써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택함을 받은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인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충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만나 담은 항아리는 증거궤 안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증거궤 안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게 증거궤 안에는 돌판만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의 기록과는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도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었더라면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증거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인들의 유물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세마포,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들의 뼈, 유품 등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여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까지 약탈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인정받은 귀한 성유물이 있으면 제대 안에 안치하는, 제단 안에 안치하는 예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며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있기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성전과 지성소에 마음껏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는 성전을 꾸미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자 제사장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들어가서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온 백성이 동참하였고 그리했을 때에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많이 노력했지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자신의 가진 소유물을 내고 자신의 달란트를 들여서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참했을 때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3자인 것처럼 교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약한 부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며 그 약한 부분이 더 이상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내 교회이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같이 하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증거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을 말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코람대회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성전에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여서 보이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구경꾼이 아닌 동참자로서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전 또한 잘 가꾸어 나가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코람대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물으시오.
의를 선포하게 하소서.